네, 잘 쉬셨습니까? 네, 어제 정책당에도 참잘 마쳤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특이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에 있어서 3년 기근이 있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지만은 한해 기근이 들면 힘들죠, 그죠?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할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뭐 굶어 죽더라도 버티죠. 버티고 씨앗을 남기잖아요, 그죠? 씨앗을 남겨서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이제 첫 해는 기근이 들었지만은 남은 씨앗 겨우 막 아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아니, 그것마저도 기근이 되었다. 흉작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이제 씨앗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기근이 2년 반복되어지면 씨앗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2년이 아니라 3년째 흉년이 들었다. 3년째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것도 거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근이 한 해만 와도 힘든데, 두 해가 되고 새해 3년 동안 반복됐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처방을 하시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주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지요.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한번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채찍질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 번 말했는데 말 듣지 않으면 매를 들지 않습니까?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매를 드십니다. 주로 어떤 방법이냐면 기근을 보내신다거나, 기근, 또 전염병을 보내신다거나, 또 혹은 전쟁을 일으키신다거나, 이런 고통을 통해서 기근이라든가 또 전염병이라든가 전쟁과 같은 것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 이게 기근이 3년 동안 반복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기근이 있다. 이 끔찍한 이 고통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럴 것이다.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 기근이 왜 왔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묻는 거죠. 원인을 묻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이 사울의 집안 때문에 그렇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이 왕일 때 아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종족 말살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살았던 이방인들이죠.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죠. 그 소문을 듣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걸리면 다 죽는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까? 궁리를 하다가 그들은 멀리 사는 민족,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사는 민족인 것처럼 아주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아주 멀리서 여행 온 것처럼 오래된 딱딱한 빵을 가져가서 우리는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왔다. 우리하고 화친을 맺고 우리를 죽이지 마라.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하죠. 화친을 맺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사는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은 모조리 말살하라고, 멸절하라고 하나님이 진멸법으로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 모두 죽이라 그랬는데 이 기본 사람들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죽이지 않기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또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 사람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에서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거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노릇을 하는 조건으로 그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뒤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나오지 모르지만은 이 기본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 뭐 민족 감정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막 무시해가지고 차별해서 어려움을 겪듯이 아마 그럴 수가 있겠죠. 이유는 모르지만은 사울 왕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아마 이 기본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본 사람들을 종족 말살을 하는데 왕이니까 뭐 권력이 많으니까 병사가 많으니까 엄청나게 죽였겠죠. 아마 엄청나게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 사람을 거의 말살시켜 종족 자체를 씨를 없애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아마 학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사울 집안의 죄 때문에 그렇다. 화친을 맺었는데 그 화친을 어기고 기본 사람을 종족 말살하려고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이런 가뭄이 왔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자 이제 다윗은 기본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민족 종족 말살에 앞장섰던 사울 집안의 사람 일곱 명을 처형하게 해달라.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요나단의 후손들은 죽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비보셋은 보호해주고 다른 아들들 중에 일곱 명을 골라가지고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형하는데 나무에 매달아 두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 나무에 매달아 두었는데 사울의 첩 중에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이제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 일곱 명 중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아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스바가 자기 아들이 이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시신을 이제 무덤에 묻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시신을 계속 매달아 두었던 모양이에요,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매달아 두니까 이 새들이 와서 뜯어먹으려고 하고 막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뜯어먹으려고 하죠. 근데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게 뭐냐면 시신을 빨리 땅에 안장을 해야 되는, 무덤에 안장을 해야 되는데, 안치를 해야 되는데, 무덤에 안치를 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계속 매달라 두고 짐승이 뜯어먹게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죽은 자에 대한 최고의 수치이죠. 그래서 이 리스바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자기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계속 옆에 곁에 서가지고 새들이 시신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짐승들이 시신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계속 시신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아들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참 비록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심판을 받아 매달려 있지만은 그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시신을 지키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좀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다윗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 가지고 땅에 묻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다윗과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수거해 옵니다. 유골을 수거해 옵니다. 수거해 와서 처형당한 사울의 후손 7명하고 그들의 뼈를 다 모아가지고 함께 합장을 합니다. 합장한다는 말 아시죠? 합장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사울의 고향에다가 합장을 합니다. 이건 어떤 행동이냐 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남의 땅에서 먼 땅에서 타향에서 시신이 묻히는 것도 이 고통스러운 일인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 죽었던 미군의 유해, 그죠? 미군의 유해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가서 미국의 국립묘지나 고향에다가 그 뼈를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기도 하지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몸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지만은 뼈 한 조각이라도, 유해라, 유골이라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 죽은 자에 대한 배려죠. 그래서 다윗이 아까 리스바가 사울의 첩 리스바가 아들의 시신을 지키는 모습으로 감동을 받아서 좀 생각이 그렇게 돼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유골을 다시 캐와 가지고 사울의 고향에다가 그 7명의 처형당한 아들과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모아 가지고 합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사울 집안에 대한 배려지요. 배려. 그죠? 예. 그냥 시신을 그냥 두지 않고 시신을 장례를 치러 주고 그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을 다시 가져와서 함께 합장을 치러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도를 들으시다 말은 뭐냐면 이제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렸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종료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종족 말살 정책을 폈던 사울 집안 사람들, 아마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집안의 남자들, 예, 그 사람들 7명을 처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죗값을 지불한 거죠. 죗값을. 물론 뭐 기본 사람들은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거의 종족 말살에 이를 때까지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숫자로 하지 않고 그래도 7명 정도 사울 기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집안 남자 7명 정도를 처형했고 이걸 통해서 기본 사람들의 죗값들에 대한 죗값을 갚은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사울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사울 집안도 고통스러울 거니까 사울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을 다시 캐와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도 위로해주고 그리고 사울 집안 사람들도 위로해주고 다윗이 참 이건 잘한 겁니다. 잘한 거죠. 예, 그제서야 다윗이 기본 사람들도 위로해주고 사울 집안 사람들도 위로해주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기근을 이제 멈추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목소리 커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살피고 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죄를 잊어버린다고 죄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도 다 그런데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아무리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아,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아무리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죄니까 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를 끊어버리자고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으니까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이 모습, 예, 이 고통,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잘 헤아리고 배려해주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온 종족이 다 말살되고 역사에 사라질 뻔했던 이 기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지요. 그죠? 예, 들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사울 집안 사람들의 아픈 마음. 예,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이 먼 타지에 있는 그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을 가져와서 그들의 집안의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 사울은 기부온 사람도 배려했지만은 사울 집안 사람들도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다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상처받았는가,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가, 누가 힘들게 살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누가 고통받았는가, 누가 상처를 받고 있는가, 누가 눈물 흘리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들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 보혈로 정결하게 됩시다. 두 번째,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형편에 민감하게 하시고 잘 살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 치유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모든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씻고 정결해지는 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숨겨둔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지속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잊어버리고 묻어두게 된 모든 죄도 기억나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을 잘 헤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처와 고통 아픔이 있는지 잘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도와줄 자가 되도록 화평케 하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를 하나님 다 헤아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어제 당회분들이 모여서 내년도 2023년 우리 교회 목회 계획을 이제 세우고 또 결정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결정이라면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관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2003년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감당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홍익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2023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정책당의 결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정책당회를 우리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당회원들이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충성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결정이었다면 모든 결정 과정들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결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들, 모든 승로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권세와 능력 부어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승로를 행복하게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아프리카에도 최근에 원숭이 뚜창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지금 발병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처럼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국제연합이 적절하게 지혜롭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원숭이 뚜창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소멸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아프리카를 위해서 원숭이 뚜창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뚜창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계속해서 감염, 전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모든 전염병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원숭이 뚜창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아프리카가 평화의 땅, 강건한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각 나라들과 국제연합이 잘 협력해서 적절하게 이 전염병을 잘 차단하고 소멸시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 집안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3년 동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기근을 겪었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 앞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늘 돌아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감추어 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얼마나 우리 삶의 치명적인 재앙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를 알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기본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사울 집안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치유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함께 예배드린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 살 길 열어주시되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인생의 문, 사업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